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1차 연차대회에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 도처에 모여 계신 회원 및 친구 여러분에게 특별한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마스 몬슨 회장님께서 이 대회를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 참석하신 총괄리 여관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본 모임을 시작하면서 참고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75주년을 맞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로 좋은 장소 아닙니까?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모임 시작을 알리며 합창단이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불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에 의 패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Holy Father,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훌륭한 연차대회에 함께 오게 된 특별한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복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신 당신의 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훌륭한 계획과 또 교리와 저희가 당신의 축복에 합당하도록 살게 해주는 많은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선권 지도자들이 계심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으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몬스 회장님과 또 지뢰회장단과 11사도와 또 전 세계에서 부름받은 많은 신권 지도자들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주신 신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고 또 저희에게 오늘 말씀하신 연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준비한 것을 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것을 잘 듣고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저희 생활에 그 원리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저희가 당신의 사업을 드높이고 저희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을 하나로 연합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구세주와 예언자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에 페리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후에 본부 초등의 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진 스티븐스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콘잘레스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When this building was planned,
이 건물을 계획했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제181차 연차대회를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6개월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기간에 받은 큰 축복 하나는 거의 2년 동안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거친 아름다운 하와이 라이의 성전을 제어 헌납한 일이었습니다.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 네 분과 쿠엔틴 엘쿡 장로님 네 분,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 네 분이 함께 동반해 주셨습니다. 때는 11월이었는데 저희는 재헌납이 있기 전날 저녁에 브리검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있는 활동센터에서 그곳을 가득 채운 라이의 성전구역 젊은이 2,000명이 펼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제목은 집합 장소에 함께 모여였는데 지역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행사 그리고 성전 역사를 창의적이고 능숙하게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성전 재헌남 모임을 하며 영적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세 개의 성전을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대지를 구입하고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 아이다호 메리디안, 캐나다 위니페그 마니토바입니다. 이 성전들은 그 지역 회원들에게 분명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성전에서는 수백만 건의 의식이 집행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식을 받을 수 없는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그런 의식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재난이 닥칠 때마다 늘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마음과 도움이 무시무시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 여파로 방사능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식품, 식수, 담요, 침구, 위생용품, 옷과 연료를 포함하여 70톤이 넘는 물품을 배급했습니다. 우리의 청년 독신 성인들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타 최신 통신수단을 통해 실종 회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회원들은 교회에서 제공한 스쿠터를 타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원조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 있는 여러 스테이크 및 와드에서는 위생용품과 청소용품을 모아 정리할 봉사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4만 시간 이상이나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도움이 필요한 기타 지역에 계속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 여러분이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염려, 여러분이 와드와 지부 및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하게 11조와 헌금을 내시고 교회의 기타 기금에도 풍성하게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340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52,225명입니다. 선교 사업은 이 왕국이 성장하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도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듣게 될 말씀을 고대합니다. 말씀을 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면서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고양되고 고무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brothers and sisters,
전 세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오늘날 이 지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곧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전서에서도 선지자들과 한 백성에 관해 공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신약전서는 하늘과 땅 모두의 시민권을 갖고서 육신을 입고 오신 단 한 분의 인자, 곧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인간들의 교리가 넘치다 보니 구주의 삶과 성역을 다룬 그 중요한 신약전서에 대한 믿음을 잃기 쉬운 상황입니다. 구주가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것처럼 이 거룩한 책도 경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작품을 공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약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를 조직하는 동안에 하셨던 기록, 특히 그 중에서도 디모데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좋아합니다. 디모데 사람들에게 쓴 글 중에서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부터 또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겠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다른 엿새와는 다른 하루가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셨으며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언제나 예배를 포함시켜서 말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필멸의 세계로 들어간 후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으로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친 그 예를 통해 아담의 후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도 그 희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신 주께서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이후 구주의 속죄는 위대한 마지막 희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신권을 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찬식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암울한 배도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안식일 예배와 성찬식이 여러 형태로 집행되어 왔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구주로부터 맨 처음 성찬물을 받았던 사도 세 분,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신권 권세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선지자이며 사도인 분들께 부여하셨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권 권세는 지금 이 지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복음 표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2000여 년 전에 구주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대로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심은 바로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안식일과 성찬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할 것. 둘째,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칠 것. 셋째, 일을 쉴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을 피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식일 복장이라는 말이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아무렇게나 옷을 입게 되면 태도와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 정장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옷을 입고 올바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성찬을 바친다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 즉 우리의 성찬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주님은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빈 제이 벨러드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성찬대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행로를 바로잡고 삶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며 바로 이곳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맞춰 살고 또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합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의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의 침례 성약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는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니라. 일을 쉰다는 말을 그저 일손을 멈추고 직장에 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일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한 노동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 일이라는 말은 집에서 하는 업무나 운동 경기 그 외에 안식일 예배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기회를 방해하는 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라고 초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기에 구주를 열심히 섬기지 않거나 신약전서나 다른 경전을 통해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사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찬식에 참석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자녀들이 휴식을 잘 취한 상태에서 적절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성찬의 상징물을 취하고 마음을 밝혀주고 의식을 고양시켜주며 존재감을 높여주는 성신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하루 종일 영화롭게 하고 한 주 내내 그에 따른 영적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가정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일어나 빛을 발하여 그들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안식일이 기억나곤 합니다. 집사가 된 후 처음 성찬 집행에 참여하며 작은 유리잔들을 와드 회원들에게 전달하던 날이 눈에 선합니다. 몇 년 전에 제 고향의 교회 건물 하나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연단의 한쪽 부분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열자 작은 유리잔 몇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 중에 한 개를 저에게 기념품으로 보내왔습니다. 또 해병대 복무 당시 가지고 다녔던 초록색 사물함도 기억납니다. 그 사물함 안에는 목각 성찬기와 성찬컵 세트가 있었는데 심란하고 절망스러웠던 전시에도 주님의 만찬을 통해 평화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아늑했던 고향 마을 교회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찬컵을 생각하노라면 저를 위해 기꺼이 쓴 잔을 마시셨던 세상의 구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 덕분에 저도 시편의 저자처럼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마음으로 속죄의 축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뇌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루 앞둔 오늘 이 훌륭한 대회를 시작하면서 와드와 지부에서 매주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던 그 축복과 기회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약속된 그 축복들을 끌어내린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안식일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구주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의 성스러운 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영의 아들과 딸들을 어린아이로 이 지상에 보내십니다. 그들은 신성한 성품과 운명을 지닌 소중한 선물로 가족에게 오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70인 여건의 홍콩 방문을 통해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안 돼 여러모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와드를 방문했습니다. 감독님이 와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총괄 여건은 와드 회원들이 11조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던 감독님은 그 권고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던 감독님은 와드에서 가장 신앙심이 충만한 회원들에게 가서 11조를 내도록 권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감독님은 초등의 어린이에게 갔고 주님의 11조의 법에 가르치고 번돈에 대해 기꺼이 11조를 바치겠는지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치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후에 감독님은 와드의 성인 회원들에게 가서 초등에 충실한 어린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11조를 내왔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 아이들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고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자발적 희생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11조를 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행했으며 그러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충실한 아이들의 모범으로 와드 전체의 순종과 간증이 자라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따르라고 가르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신뢰를 통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들의 자질과 모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심이 충만하고 영의 느낌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겸손과 순종, 사랑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먼저 사랑을 보이고 가장 먼저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대해 아이들이 보여주는 천진난만하면서도 강한 모범이 우리 삶에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는지 대해 몇 가지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막 두 살이 된 토드는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구주의 그림에 관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성스러운 그림을 지나가면서 토드의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경건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려다보니 토드가 그림을 보자 팔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토드에게서 겸손함과 경건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가을 아르메니아에서 보았던 10살 된 남자아이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는 지부에서 가장 연로하신 회원이 계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그분께 다가가 걸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발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예배당의 앞줄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작지만 친절한 행동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KT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일화를 통해 우리는 초등의 아이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KT는 초등에 참석하며 복음이 전해주는 가르침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신앙과 간증이 자랐고 KT는 어느 날 부모님의 베개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복음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가족이 성전에서 임봉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의 간결한 간증은 부모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KT와 가족은 그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성스러운 성전의식을 받았습니다. KT의 믿는 마음과 신앙의 모범으로 그녀의 가족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의 진실된 간증과 주님의 계획을 따르려는 소망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리암이라는 6살 된 친척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암은 치명적인 뇌암과 싸웠습니다. 두 차례의 어려운 수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치료를 받는 동안 리암은 완전히 격리되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받을 때 느낌이 싫었던지라 이를 막고 싶지 않았던 리암은 인터컴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진정제 없이도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리암의 아버지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격려와 사랑이 담긴 말로 리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암, 내가 나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아빠는 바로 여기 있단다.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랑한단다. 리암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리암이 어리기 때문에 진정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의사들에게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몇 개월간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리암의 낙관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퍼지며 소망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한 마음으로 역경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치와 간호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리암에게서 신앙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리암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볼 수는 없지만 삶의 시험을 참고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리암의 모범은 어린아이와 같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라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재발견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중 몇몇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자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충만하고 순결한 영들입니다. 구주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셨다는 것은 놀란 일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미데르를 방문하신 위대한 사건 중 어린이에게 베푸신 애정 어린 성역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시더라.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구주께서 어린 자들을 흘끗 보거나 그냥 바라보거나 혹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가끔씩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를 통해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라는 구주의 공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주는 어린이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는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하며 거룩한 품성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그들의 참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들을 보기에 가정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초등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주셨네. 하나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랑 나눠 주시려 주님 가족 주셨네. 우리는 사랑과 신앙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의 신성한 성품을 직접 접하고 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겸손한 가운데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변화하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삶에서 겪는 경험 때문에 믿는 마음과 함께 한때 지녔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여러분 가족에 있는 또는 길 건너편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와드 초등회에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어린아이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그들의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전해주는 축복에 대해 늘 감사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개개인의 모범을 통해 저는 필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변해 더 나아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겸손하지만 확실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시며 사랑에 충만하신 단 한 분의 완벽한 아들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기꺼이 그분의 모범을 따르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아내와 저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새로운 성전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닐 앤더슨 장로님 네 분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통상적인 일이지만 기공식에 이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한 여기자는 교회 형제들이 아내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예기치 않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기자는 우리 회원들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느낀 것을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망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회원들은 모두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또한 교회 회원이 아닌 수백만의 사람들도 그분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아내와 저는 최근에 가나와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집에서 나눈 대화에서 그들이 차에, 그들의 담벽에, 그리고 광고편에 표시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망을 보고는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교회가 서로 이웃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의 의무는 이와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좋은 것에 더하여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와서 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륙이나 기후 또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시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이 신권을 회복했으며 물멍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를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서 내보내어 그분의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생활 방식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빛 속에서 걷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성약을 맺고 지킵니다. 첫 번째 특징인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코르도바에서 만난 그 기자가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서 알아챈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릅니다. 사랑으로 우러나서 구속주를 따를 때 그분이 몸소 보이신 모습,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셔야 할 때도 순종하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으실 때도 친구들이 그분을 버려 적들에게서 고문을 당하실 때도 순종하셨습니다.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속죄 희생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슬픔이나 고통, 육체의 가시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친절한 자비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모압 사람인 루시였던 것처럼 많은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루스는 새로운 개종자로 하나님과 나오미를 사랑했기에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여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또한 적과 유혹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을 거부하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어떠한 적이나 유혹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현대의 룻과 요셉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과이킬에 사는 지미 올베라 형제님이 선교사 부름장을 받을 당시에 그의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떠나는 날 그는 자신이 문 밖으로 나가면 가족을 잃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는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므로 선교 임지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올바라 형제님은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따르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셨을 때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재차 단언하자 구주께서는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즉 나를 사랑하느냐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즉 행동하라는 부름이 옵니다.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노력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구주를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역시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구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올바를 때, 그리고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없게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지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성약이 맺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대 선지자들과 족장들은 성약을 맺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에 올바른 권세를 지닌 자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침례를 통해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셨습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권의식을 통해 성약을 맺습니다. 성약을 맺는 것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수백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매우 좋은 것에 더해줄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성약을 맺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에게 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약에는 영생의 약속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성약이 가져다주는 약속을 충만히 받으려면 성약을 맺고 지켜야 합니다. 구주를 사랑하고 우리의 성약을 기억할 때 그 성약은 지키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찬을 취한 것은 성약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주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남미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서기를 원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한 신권 지도자는 그들에게 성전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맺는 성약의 말과 약속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약의 힘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보다 위대합니다. 복음 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활발한 생활로 돌아오도록 부탁합니다. 성찬과 성전 참석을 통해 성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축복을 느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활동 중 생활로 돌아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 성약을 받는 준비를 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향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따를 때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키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 지니신 사랑이 크다는 점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신 후에 70인 정원회의 리차즈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후에는 12사도 정원회의 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합창단이 구주 나 사랑하신 애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외과 의사였던 저는 직업상 상당 기간을 고통이라는 주제와 씨름했습니다. 저는 필연적으로 거의 매일 외과 치료를 통해 고통을 가해야 했고 그 후에는 고통을 조절하고 경감시키는 일에 대부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고통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마다 아주 다른 식으로 고통에 대처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통은 치유 과정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내를 배우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내라는 단어가 환자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슨 F. 휘트니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배움을 얻으며 인내와 신앙, 불굴의 정신, 겸손 등과 같은 성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받으려는 교육은 바로 이러한 슬픔과 고통, 고생, 시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사색으로 이끄는 겸손을 낳습니다. 저는 고통의 경험을 견뎌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수술 이후에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과 육신의 치유가 회개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영적 고통 및 영혼의 치유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다수 고통은 반드시 우리 잘못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 모순적이거나 실망스러운 상황, 일상생활을 앗아가는 질병,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 필멸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리하에는 야곱이 형들의 횡포로 인하여 많은 슬픔을 겪었도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시면서 모든 것에 상대되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역경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주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구주께서는 침묵만 지키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하는 고통을 몸소 그리고 무한히 겪어 아십니다.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한 때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깊은 고통 중에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않냐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한가 라고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모든 상태와 필멸의 목적에 적용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 고통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엘마가 설명했듯이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꺼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죄 많은 행동을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또한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치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오며 회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대한 일이라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올리고 축복하고 힘을 주며 떠받쳐주고 인도하며 용서하기 위해 행하시는 계속되는 수고일 것입니다. 니파이가 시연으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필멸의 몸으로 행하신 대부분의 성역은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온갖 질병이 있는 병자들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나는 모든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또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천사가 이 모든 나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더라. 엘마 또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심이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조차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어느 늦은 밤 저는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병원 침대에 누워 이 선고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누구를 위해 이루어진 걸까?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애써 노력해서 그분의 사랑과 도움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삶을 사시던 중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로 택하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분과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필멸성을 깊이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역경 중에 구주께서 약속하신 위안을 기다려야 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실제하다는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분은 간단한 계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일을 배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분이 사랑의 팔로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았고 감사의 눈물이 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후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성육에 대해 읽던 중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오는 이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무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병고침의 축복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각 개인의 필요사항을 아심으로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때때로 병고침은 병 자체를 치유하거나 우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부과된 짐을 견디도록 힘이나 이해력 또는 인내가 주어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대하실 것입니다.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팔에 안길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그분의 권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말의 상태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의 고통과 걱정, 고난, 두려움은 그분의 평안과 치유의 유형 안에서 삼켜져 버린 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종종 고난과 고난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조용히 참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둘러싼 아름답고 달콤한 영을 느꼈습니다. 13살 난 시아리는 척수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1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셰리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체랄 고모가 와 있어요. 그리고 노먼 할아버지, 브라운 할머니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아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빠랑 닮았는데 키가 좀 더 커요. 그분이 아빠 형제인 지미 삼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지미 삼촌은 낭포성 섬유증으로 13살 때 죽었습니다. 셰리는 거의 1시간가량이나 방문객들이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인이 된 가족이었습니다. 셰리는 나중에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어린아이라. 지금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니 너희는 은혜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야만 하느니라. 두려워 마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이며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달성해야 할 위대한 개인적인 도전과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 가장 많이 측정됩니다.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고 겸손해지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일하고 도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여 친구이며 변호자, 위대한 의사, 위대한 치유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서 고통과 죄로부터 평안과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작가이자 역사가인 월러스 스테그너는 몰몬 이주와 솔트레이크 밸리로의 집합에 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진 않았으며 여러모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러스는 우리 교회의 초기 회원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적인 영웅적 행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월러스는 그 여성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그분의 영의 자녀인 미래 세대를 양육하도록 힘과 덕성, 사랑,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신앙이 있는 여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열렬하게 믿으며 종교의식에 더 자주 참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종교적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놀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종교에서 가족과 여성이 하는 매우 뛰어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는 분명합니다. 즉 여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며 그분은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합니다.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가족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애쓰는 여성들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점을 압니다. 우리 개척자 조상들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매들의 신앙입니다. 여성들은 신성한 본질 덕분에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가정과 다른 곳에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더 큰 은사를 지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온을 지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떠난 자매들의 신앙은 감동적입니다. 그 자매들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개척자 여성들이 평온을 가로지르면서 치른 희생과 그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영웅적 이야기는 대단히 귀중한 교회의 유산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잭슨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에런은 마틴 선수의 부대와 함께 플래트강을 마지막으로 건넌 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세 자녀와 함께 남겨진 미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는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은 성결하게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미망인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없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약속하신 주님께 간구했다. 나는 그분께 간청했고 그분은 오셔서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셨다. 엘리자베스는 미래 세대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슷한 상황 때문에 사망한 이들을 대신해 역사를 기록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교회 여성들이 개척자 여성들 못지않게 강하고 충실하다고 믿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이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은 자매들의 봉사와 희생, 헌신과 공헌에 대해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취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여성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신권과 상호부재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화음이 잘 어우러져서 모든 이에게 영감 어린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저는 최근 캘리포니아 미션 비에보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4개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송년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에 손가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손가방을 열어보지 않고는 주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라구나 니구의 스테이크의 청년회장인 모니카 세지위크 자매가 쓴 글 일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손가방은 누군가의 개인 소지품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 있는 것을 뒤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방을 매우 조심스럽게 열어서 맨 위에 나오는 것을 재빨리 보았습니다. 신분을 알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길 바랬는데 정말 그런 것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였습니다. 와, 이건 청녀가 그 청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물건으로 작은 수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 수첩 첫 페이지에는 좋아하는 성구가 열거되어 있었고 정성 들여 쓴 성구와 메모가 다섯 페이지나 더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즉시 이 충실한 청녀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방 주인을 알아내려고 다시 손가방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캔디와 비누, 로션, 빗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듭니다. 와, 이 청녀 입에서는 좋은 향이 나오고 손은 깨끗하고 부드럽고 자신을 잘 가꾸는 게 분명해. 그들은 어떤 보물이 또 나올지 무척 기대했습니다. 주스 상자로 솜씨 좋게 만든 작은 동전 지갑이 하나 나왔고 지퍼가 달린 주머니에는 돈도 약간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야, 이 청년은 창의력도 있고 준비되어 있어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아침을 맞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손가방에서 꺼낸 다음 물건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요리법과 친구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주겠다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은 가사일도 해 사려 깊을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도 겸비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분을 알 수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 청소년 지도자들은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청녀의 소리 없는 모범을 보게 되어 큰 축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청녀들이 교회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예증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도처에 있는 청녀 지도자들의 보살핌과 관심과 헌신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들은 놀랍습니다. 자매들은 교회에서, 가족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영원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 편집부에서 나온 매우 유능하고 쾌활한 여성이 우리 교회 여성의 역할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가 무보수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을 가로먹으면서 자신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여성이 더 이상 무보수 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체는 가족이며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족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녀에게 여성 회장들이 인도하는 상호부조회, 청녀, 초등의 조직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초기부터 심지어 우리 가장 성스러운 모임인 성찬식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기도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말씀을 하며 합찬단으로 노래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큰 호응을 얻은 미국의 은혜라는 책에는 여러 종교에 소속된 여성들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는 후기성도 여성들이 유일하게 교회의 지도자 역할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실시한 모든 종교 중에서 후기성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앙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피해갔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시련을 맞서는 방법 면에서 놀랍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로 또는 결혼을 하지 못해 아니면 자녀들의 선택이나 좋지 않은 건강 또는 기회가 없거나 기타 여러 문제로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에 충실합니다. 교회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자매들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들어올리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합니다. 한 상호부조 회장은 이 훌륭한 봉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봉사를 할 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확신은 그들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새로운 교회 지침서에 관해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함께 일하며 인도와 영감과 계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매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북받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 구원사업에는 회원 선교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사업, 복음, 교육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일은 주로 와드 평의를 통해 관리됩니다. 특히 새로운 지침서에는 감독이 기존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여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감독이 위임을 하도록 교육받았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독은 청소년들과 청년 독신성인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은 다른 중요한 책임들도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조직 회장들 및 일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큰 존경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교회 부름을 받으면 아버지는 가족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덜 힘든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 통가에서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아침에 예배실 앞쪽 세 줄이 26살에서 35살 사이의 형제들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성 합창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행사가 진행된 동안 모두 63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은 호명될 때마다 한 명씩 일어나 멜기세덱 신권 성임에 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놀라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스테이크 회장인 마테아키 회장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재활동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제 회장인 레이나타 바에누크 자매는 자신이 발언을 해도 좋을지 물었습니다. 바에누크 자매가 제안을 하는 동안에 스테이크 회장에게 영이 임하여 그 제안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그 스테이크에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이들 중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중 다수는 자신들에게 선교사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권고했던 그들의 감독과 신권자들이 실망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자신들은 교회에서 덜 중요한 회원이 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직도 모든 구원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권의식과 성전의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아직 미혼이지만 대다수는 훌륭한 여성들과 결혼했으며 그 여성들 중 일부는 활동회원이고 일부는 저활동회원이며 일부는 비회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의 자매들이 이 젊은이들과 그 아내들을 구조하러 손을 뻗치는 한편 감독들은 와드에 있는 청남청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이들은 그 젊은이들이 신권과 영원한 결혼, 성전 구원 의식을 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후 2년 동안 제가 참석한 대회에서 멜기세덱 신권으로 지지받은 63명의 젊은이들 중 거의 모두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임봉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와드미 스테이크에서 하는 구원 사업이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특히나 교회 평의회에서 어떻게 계시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성들과 가족에 대항하는 막대한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성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한 헌신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결혼과 가족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 원리라기보다는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직면하게 되므로 각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오클랜드 신문에서 이러한 문제로 고심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경우 일을 하느냐 아니면 집에 남아있느냐에 관한 선택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새 양탄자나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행복한 가정생활에서 최대의 적은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라 텔레비전임을 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서로에게 드리는 시간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여성도 자신의 대부분의 노력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전념한다고 하여 자신의 노력이 덜 중요하다고 느끼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 자매들이 가정을 두고 직장에 다니기로 한 결정을 할 경우 그런 자매들을 용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홀로 자녀를 키우는 헌신적인 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손길이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심하지 않으며 그분의 교회에 또한 무관심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저는 후기 성도가 부모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좀 더 수용적이고 편의를 봐주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고 충실한 독신 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떠한 영원한 축복도 여러분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개척자 여성이었던 에밀리 H. 우드맨스는 찬송가 오시온의 자매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심부름을 자매가 받으니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권유를 행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자매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주님의 왕국에서 베푸는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놀랍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여성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속죄의 실제성과 구주의 신성 그리고 회복된 그분의 교회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제1회장단의 제1보좌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 후에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데일지 레너드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주님께서 지상에 있고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아 오셨고 또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을 도우려는 자들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나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에 걸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구하는 그분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서 오는 자긍심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지상에 인간을 두신 이래로 그러한 간구들은 그분께 상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역이나 전 세계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누군가를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미망인의 집을 방문해서 찬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진이나 화재로 폐허가 된 집 잔해 위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도 그런 동정심과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궁핍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연민의 마음도 느끼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도울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간과 재물 그리고 스스로를 헌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분과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한때 헌납의 법에 따르는 생활이라고 일컬어졌으며 또 다른 시기에는 협동교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를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과 세부사항은 사람들의 필요사항이나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경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현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실 때 그분께서는 항상 사랑의 마음에서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헌납한 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권유하시고 또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오늘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마련하셨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간 관계상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마련하셨는지 모두를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고 또 굳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르던 이 사업을 행하라는 주님의 권고가 담긴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사에 담긴 의미보다는 그 활기찬 선율에 더 이끌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가사에 담긴 뜻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나, 우리 실수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집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깨어나 일해봅시다. 말로써만 하지 말고 선행은 한량 없이 기쁘고 사랑과 큰 의무의 축복일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경고의 알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 불시에 찾아오는 연민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친 것을 본 아버지나 밤중에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그런 연민의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학교에서 누군가가 슬픔이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동정심을 느낍니다. 한 예로 여러분은 일본의 지진과 또 그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밀어닥친 파도의 소식을 접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염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호주의 퀸스랜드를 덮친 홍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뉴스 보도는 주로 이재민들의 숫자만을 추산해서 보고 보도했습니다만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1,5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그 경고의 알람 메시지에 응답하여서 도움과 위안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연민의 감정을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은 사람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때 이를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최근 세 아이가 맛있는 저녁 식사가 담긴 통을 들고 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들 부모는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알았고 저희를 돕는 기회에 그 자녀들을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 부모는 관대한 봉사를 통해 우리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음식을 전달하는 일에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축복이 손자 손녀에게까지 미치게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나는 그 자녀들 얼굴에 비친 미소에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친절한 봉사를 행할 때 느껴지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웃의 잔디를 깎아주었을 때 느꼈던 그런 잔잔한 만족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저는 찬송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에 나오는 가사가 떠오르며 그 노랫말을 믿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원래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왔던 그 아이들은 그 평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그 기쁨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주님의 방법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예배당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성찬식 모임 전에 감독님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자기 가족의 헌금 봉투를 감독님께 건넸습니다. 저는 그 가족과 소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얼마 전 와드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후한 금식 헌금을 넣으면서 아이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오늘 금식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 이 봉투를 감독님께 드리거라. 감독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실 게다. 그 소년은 일요일에 금식에서 오는 배고픔 대신 훈훈하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년의 얼굴과 헌금 봉투를 꼭 쥐고 있는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족 금식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아버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 해 전 아이다호에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도운 이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종류의 행복을 보았습니다. 1976년 6월 5일 토요일 테튼 댐이 무너져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몇 시간 내에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집은 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또 가옥 수백 채는 집주인 스스로는 결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꼈으며 선을 행하라는 부름을 감지했습니다. 이웃들, 감독, 상호부조의 회장, 정원의 지도자, 가정보급 및 방문교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과 직장에서 달려나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홍수가 난 직후 어떤 부부가 휴가를 마치고서 렉스버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살펴보러 가는 대신 바로 감독님을 찾아가서 어디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감독은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자기 집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 집은 홍수로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들은 감독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동정심이 비이기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커다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신권정원회에서 어느 형제가 일어나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필요사항과 그 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실 안이 동정심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형제님은 그를 고용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신권정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또 아이다호에서 홍수로 침수된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도록 돕는 일에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동정심을 느끼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며 도움을 줄 때 주님의 방법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75번째 기념일을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공황이라고 알려진 사태의 와중에서 직장과 농장 또는 집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최근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현세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다시 닥치고 있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어떤 특정한 때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들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겨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방법대로 도우려고 할 때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저를 인도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때 더 큰 행복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자립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는 오래도록 더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가진 여유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유분이 생기게 하려면 버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여유분을 가지고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방법대로 도움을 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은 복지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여러분이 베푼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선교부 회장이었던 멜빈 제이 벨라드상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빵 껍질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빵 한 덩어리를 돌려주십니다.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복지사업에서 저를 인도해준 두 번째 복음 원리는 단합의 힘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2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일은 형제 애를 불러옵니다. 복지에 관해서 일을 할 때는 서로 다른 교육과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더 큰 형제애를 느끼게 해준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홍수가 쓸고 간 렉스버그의 한 집에서 함께 진흙을 퍼낸 그 집주인과 저는 지금까지도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점에서 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홀로 일했다면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영적인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저에게 복지사업의 세 번째 행동 원리는 가족을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 가운데 가족이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한 아들과 딸들은 자신들의 곤궁에 처할 때 서로를 돕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교회 복지의 네 번째 원리는 제가 감독이었을 때 배운 것으로 저는 이 소중한 원리를 가난한 자를 찾아 나서라는 경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자신과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뒤에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주님께서는 성신을 보내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니라는 말씀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 여러분에게는 몇 달 후 그러한 영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75회 교회 복지 프로그램 기념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은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것입니다. 지도자와 회원들은 이 행사를 기획할 때 계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구주의 속죄를 통해서 마음이 온유하게 되었을 때만 여러분은 이 행사를 치르는 취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삶을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영적, 현세적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제언은 섬김을 받을 사람들을 찾되 그들의 필요사항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그들은 그 사랑으로 현세적인 필요를 충족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마지막 제언은 가족과 정원회와 보조조직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시라는 것입니다. 단합된 느낌은 봉사의 효과를 확산시킵니다.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그 같은 단합된 느낌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치신 주님을 위한 사랑의 봉사로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감사의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도움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을 고양시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같은 구주의 겸손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고 그분들은 그에 대한 감사를 제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일한 분들로부터 같은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 옆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에 관해 말씀하던 중이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말씀 도중에 갑자기 주먹을 불끈 주시며 저는 이 사업을 사랑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일이 많죠. 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이 바친 노력과 부지런함과 희생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도움을 준 사람이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얻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결하게 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신의 권능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문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몬슨 회장님은 그 일에 큰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간건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건강하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겸손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굶주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평안을 얻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알고, 또 우리가 동정심을 갖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전하고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어떤 의무를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대회 중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